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조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조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나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잔치라는 말이 요즘에는 좀 낯이 익지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좀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회갑잔치, 돌잔치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요즘 들어 이벤트가 섞여 있는 파티 정도로 많이들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잔치집 분위기는 예전보다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돌, 회갑잔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큰 홀을 빌려 한두 시간 서로 축하해주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마치게 됩니다. 특히 봄, 가을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결혼식이나 일들이 생기면은 그저 신랑 신부와 또 부모님을 만나 잠시 인사를 나누고 식사도 하지 않고 돌았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축하하고 축하해 주는 일들이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와는 그렇게 잘 모르면서도 축하해 주고 축하받는다는 것이 갈수록 어쩌면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잔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잔치의 의미를 통해서 좀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생일이나 결혼, 장례, 제사가 있을 때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는 날,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거나 또는 양털을 깎는 날에 유대인들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는 매우 호화스러운 분위기로 한 날을 보냈습니다. 잔치는 날이 어두워지면 시작하고 또 잔치에 오는 손님마다 준비한 옷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나 노래하는 사람, 이야기꾼 등을 초청하여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듯이 잔치에 연회장이 있기도 합니다. 연회장은 잔치 음식을 일일이 맛보면서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고 잔치 중에도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서 잔칫날은 초청하는 사람이나 초청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날들이었습니다. 보통 잔치에 찾아온 손님은 지위나 또 나이 순으로 앉게 합니다. 동양권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공식적인 잔치에서 앉는 자리와 관련하여 이렇게 격식을 따지는 풍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은 사람이 항상 먼저 먹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눕는 긴 의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의자는 매우 커서 식탁의 사면 중에서 3면을 두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의자 가운데가 바로 높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의자 쪽에 앉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장 7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러한 잔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잔치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4장 1절 처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베푸는 식사에 초대되어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귀하신 몸이었는데 식사를 초대한 자가 바리새인의 지도자급이라면 아마 몇 안 되는 그런 유명 인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인기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초대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명한 선생들이 잔치 때 강의를 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고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였다기보다는 회당에서 모임이 끝나고 잠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겸하여 토론의 자리로 모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지금 심정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임을 가진 후라면 조금은 긴장을 풀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엿보는 것, 파라테로, 즉 옆에서 지켜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보지 않는 듯 힐끗힐끗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엿보다라는 동사 파라테레오는 현재 분사이면서 또 남성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들어오셨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장인 13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31절에서도 헤롯 왕은 벌써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종교계의 실권자였던 바리새인은 어떻게까지 하는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구령의 열정과 생명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초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대답하다라는 말의 아포크리노마이는 제시된 질문에 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수종병, 즉 몸이 퉁퉁 부어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고차원적인 연속 작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를 그들에게 되물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영악한 바리새인들은 대답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사람들이 반가이 맞아들여서 음식을 대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란하게 차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험한 지경에까지 빠뜨리려게 하려는 자들이 파라테려, 엿보는 것,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서 아포크리노마이, 즉 그들이 던진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 해석에 그렇게 엄격한 바리새인일지라도 소가 우물에 빠진 경우에는 건져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이 무지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 뜻에 대한 그들의 무지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의 율법의 해석까지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들의 무지한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신의 짐승이나 자신의 아들이라면 율법 해석을 따지지 않고서라도 건져내는 게 어느 누구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쳐준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발생한 논쟁은 이처럼 유대주의에 빠진 자들의 안식일 준수가 바로 율법의 본질에서 얼마나 많이 비껴갔는지를 그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13장에서도 이러한 안식일 논쟁은 있었습니다. 18년간이나 귀신 들려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회당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쳐줘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13장 15절 16절에서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괜찮다면 어떻게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을 풀어주는 것, 그것조차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또한 이들의 편견적인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청을 받아간 집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관찰당하고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집에 와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진정한 삶의 교제를 나누지는 않고 고상하게 율법을 논하며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없이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자를 손대어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안식일 전통보다도 더 중요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가를 따지면서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그 해박한 지식과 엄격한 태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로서는 그것이 그들만의 잔치 문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병자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집에 있는 그 수종병 환자를 고쳐서 보내주시고 난 뒤에 이 격조 높은 집의 태도를 책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식적인 잔치집 분위기를 확 깨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 지킴의 길이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아님을 폭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앉아 계시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를 빗대어서 신랄하게 빈팔하면서 오늘 말씀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그 시대에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잔치의 모습, 구원관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7절에서 14절 말씀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식사 초대나 잔치 석상의 초대를 받으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윗자리에 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목적은 잔치집에 가서 덥석 높은 자리에 앉다가는 자칫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좀 내숭을 떨다가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에 높은 자리로 슬그머니 가서 앉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잔치집에 관한 매너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는 진짜 하나님의 잔치집과는 다르게 윗자리가 있다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가면은 늘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식사나 잔치를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누구를 초청할 것과 손님들을 어디에 앉힐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적 역량과 더불어 어른을 공경하여 편한 자리를 양보하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차를 탈 때도 전철을 탈 때도 식사의 자리에도 가능한 한 젊은 사람들이 먼저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통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우에게도 적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는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가 따로 없고 잔치집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오히려 윗자리만 앉아있는 그런 천국 잔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 병자들, 전원자들, 시각장애인들이 초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사실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정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에 붓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이 집의 분위기는 바리새인들식의 그런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택함이라고 표현한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끼리도 계속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택하려 한다는 말 앞에 얼마라는, 얼마나라는 그런 강조형 의문무사가 놓여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여기서 7절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에페코라고 하는 뜻인데 꼭 붙잡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페코, 즉 자세히 주시하거나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님 또한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내면에서 경쟁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주시하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잔치집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또 구원의 삶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교가 베풀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은 유대교의 이익에 맞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집이었으며 그런 구원자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명인자들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잔치를 베풀거든이라는 말이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 때는 언제든지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난 사람들만 초대한 유대교의 잔치집이 가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이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은 모두가 귀한 자로 초대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떡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식탁의 모습부터 바꿔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탁 주변부를 다 차지하는 그런 유의 식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탁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먹는 이라고 표현한 파고는 또한 미래 시제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구원의 삶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식탁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음식을 먹었지만은 이처럼 그는 주님의 진정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서 차려둔 그 풍성한 양식을 현재형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식으로 열심을 내어 지키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우리 또한 그 일용할 양식이 마음속에 필요 없는 듯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대 우리들 교회에 혹시 윗자리, 높은 자리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을 지칭할 때 중직자라는 용어를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직분도 가볍고 하찮은 직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들마다 높은 자리로 가는 그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잔치집에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입증받으려고 뇌물도 부정투표도 마대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정말 3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잔치집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왔습니다. 좀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고자 교회 정관도 수정하고 정교인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장로 권사 직분을 호칭제로 부르고 또 임명했으며 매월 월말 결산서도 숨김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교역자들도 부끄럽지만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대로 양화진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 보존과 그리고 계승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재정을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법들이 특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수평적인 교회 그리고 서로의 삶들을 나누고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가운데 바로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내려오는 놀라운 복들을 진정 경험하는 그런 잔치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수동태의 표현으로 그 판단의 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모든 사람이 자리를 정해 앉았다고 하더라도 연회를 개최한 그 주인은 손님들의 자리를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중요한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고 또 상황에 따라 사람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도 자신이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11절 말씀에서 말석으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엿보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페코 또한 꼭 붙잡고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큰 잔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잔치가 워낙 커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종들은 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한 달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바쁘게 돌아다니며 아마 알렸을 것입니다. 잔치가 가까이 와서 당일이 되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을까봐 다시 찾아가서 알립니다. 그러자 모두가 다 일치하게 잔치에 못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간 사람들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밭보다 소보다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잔치집에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잔치집에 두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미 초청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비교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집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능력하고 죽인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 진정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변명은 아예 그 잔치집에 가지 않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밭을 사야 하기 때문에 못 갔나는데 밭을 사려면 먼저 눈으로 멀리까지 쭉 둘러보고 밭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일일이 돌아다니며 밭을 자세히 살피며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잔치 당일에 밭을 샀으니까 이제 검사하러 가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또 소를 다섯 결이나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농경시대의 소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사야 합니다. 그런데 소를 이미 다 사고 난 뒤에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결이는 두 마리를 말하는 것인데 소가 다섯 결이가 열 마리나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농부는 두 마리도 갖기 힘든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집에 대리인이 있었을 것이며 그를 통해 소를 시험해 보게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장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결혼 관습에는 결혼하기 여러 달 전에 미리 결혼 날짜를 잡는데 처음 초청 때 거절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날이 어두면 밖에는 야외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잔치는 처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따라서 밤에 할 수 없는 밭일이나 소를 시험하는 것은 거짓 핑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장가 핑계는 더더욱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장가를 가면은 잔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상대방에게 연락해 주어야 했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핑계 또한 금방 탄로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잔치를 여는 주인이 화가 나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곧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채웠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23절에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 잔치에 오겠다고 한 사람이 잔치 당일에 불참하는 것은 모두 못 오겠다고 하는 것은 큰 결례요 인격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참 의사는 마치 그 주인에게는 선전포고와도 같이 들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 행사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설득한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요. 한 번은 언젠가 복음에 맞닥뜨리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교회로 같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기도해야 하고 그분이 영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진정한 의미요. 또 우리가 그 결실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 장면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더불어 잔치 주인과의 식탁 교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또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있었던 그들은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뽐내며 잘난 척 할 수 없는 잔치, 또 율법에 무지하고 약한 자들과 어울려야 하는 그러한 잔치, 자신이 앉을 윗자리도 없고 자신을 돋보이게 할 계급도 없는 잔치, 능력 있고 잘났어도 특별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잔치라면은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그러한 잔치는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매력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느끼는 기분 때문에 그런 자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높아지는 기분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을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며 교만인 것입니다. 타인이 높여주는 것은 진정한 높음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짐에 대하여 무관심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낮은 자리를 좋아할 수 있어야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깊으신 가르침이요 높아짐의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느끼는 감정 역시 일종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는 기분을 누리기 위하여 구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기도 합니다. 남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해놓고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잔치에 초대하라고 또 도와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섬겨야 진정한 섬김과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때에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주변에 아무 답례를 바라지 않고 도울 사람들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우리들 공동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같이 먹는 형제 자매로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는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나 탐욕을 갖고 있으면 분열되기 십상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세우는 기독교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말씀 속에서 또 성령님의 빛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장치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말석에 앉을 줄 알고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14장 25절 이후의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던 말이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부디 주님 안에서 떡을 먹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떡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먹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의 잔치에 떡을 먹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장 일상적인 식사의 자리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월의식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혀 대갚을 수 없고 보상할 수 없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영악하고 셈법이 빨라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되 그 외의 세상살이는 주님께 의탁하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에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교우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눈길이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는 점 또한 부담스러우나 또 한편으로는 더욱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들의 공동체다운 면모를 겸손하게 지켜나가는 주마가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